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더라 하더라.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 성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이 출혈을 받느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만세에 대한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지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증조를 불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이란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 또 5월 가정의 달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은데 이 일들을 또 잘 감당하는 그런 귀한 능력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같이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5월을 펼쳐주시고 또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5월에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옵나이다. 그 일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려 하실 때에 먹고 마시며 채움을 얻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주의 원하심에 합당하게 되도록 주의 기대하시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정말로 먼 길을 가야 하는 사람에게 양식이 풍성해야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양식을 온전히 챙기게 하시고 온전히 받게 하시고 온전히 간직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예배 시간 이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니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주관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런 것들과 더불어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 물론 안 들어본 분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별로 강조하지 않는 교회라든지 또 그런 교회 분위기 속에서는 성령 충만하다 혹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좀 어색한 그런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교단별로 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단에서 혹은 교파에서 혹은 그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그것을 강조하고 혹은 그것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던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의 이 모든 것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성령 충만이 없었으면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것이 좀 이상한 얘기가 되겠지요.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할 때 알게 되는 것은 이 성령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성령님. 사실 성령 충만은 이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 사실 그것이 성령 충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님. 세 번째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공부하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그 신성에 대해서 항상 묵상할 때 알게 되는 것이지만 절대 이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보다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두 분이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계실 때 나란한 위치에 계십니다. 가운데 성부가 계시고 오른쪽에 성자가 계시고 왼쪽에 성령이 계신 것도 아닙니다. 위치는 그건 불분명해요. 가운데 누가 있는지 오른쪽에 왼쪽에 누가 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만큼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한 위격과 동일한 위치와 동일한 능력 그리고 동일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우리들에게 한 번에 탁 나타나시지 않고 차례대로 나타나셔서 우리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이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됐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이걸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그 천국과 지옥 가운데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마 내가 너를 위해 나의 생명을 버렸느니라 알려주셔서 아 그럼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인가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끝일까요? 거기서 죽으면 끝일 것입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렇게 딱 믿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면 끝일 거예요. 근데 계속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게 옛날 얘기인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때가. 예를 들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례를 받았다.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럼 아주 어려서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를 살아야 되잖아요. 대학교도 가야죠. 직장도 가야죠. 결혼도 해야죠. 애도 낳아야죠. 또 그 애를 키워야죠. 그 애가 커서 결혼도 해야죠. 그 모든 시간을 단지 이 구원의 확신만 갖고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이후에 성령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내가 이 세상에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며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내가 너와 함께 해 주마. 해서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또 믿음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이러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거예요.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소개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성령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제 얘기는 안 들어도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성령님을 소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주님이 어떻게 성령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뭐겠어요? 그게 성령인 것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 얘기하셨다고요? 성령을 누가 소개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아들을 누가 소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이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그래서 이 세 분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소개하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이 정말로 심판에 이르는 것처럼 이 아들이 소개하는 성령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어리석음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셔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일들이 그것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하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데도 증인이 되려고 하면 그러면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이 안 되게 되어버립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기분과 자기 성향에 움직이는 그런 불충성한 증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를 통해 성령의 충만을 통해 증인된 삶을 살려 한다면 하나님은 정말 제대로 온전한 참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한 충만함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해줘서 야, 얘가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그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예수님께 이루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너희가 참된 내 제자가 되고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한 것도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소개해 주신 것까지만 우리는 제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해 주는 것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혹시 도대체 이게 언제 끝나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고 성령님이 또 누구를 소개하지 않을까? 소개할까요? 안 소개할까요? 예? 성령님은 이제 더 이상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제 끝이 났어요. 성경이 계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네 번째 사실은 마리아다. 예, 천주교에서는 그런 운동이 펼쳐지고 있대요. 네 번째 하나님으로 마리아를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걸 뭐 이 신부님이나 혹은 수녀님들이 그렇게 청원을 올리고 있대요. 근데 교황이 그걸 허락을 안 하고 있대요. 뭐 다행스러운 건지 혹은 다행스러운 게 아닌 건지 좀 황당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누군가를 또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인간의 요청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더 이상 성령님까지, 그래서 성령님까지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잡하게 하셨을까요? 왜 세 분이 한 번에 짠 하고 나타나셔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이 딱 쓰셔서 너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다. 우리의 말을 들어라. 한 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왜 처음에는 하나님 먼저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또 나온다고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 또 이렇게 보내주실까요? 왜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 것일까요? 세 분이 한 번에 딱 나타나면 됐지. 원래 세 분은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내려가서 항상 우리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항상 세 분은 이제 같이 다니십니다. 근데 왜 유독 이 인간에 대해서만 하나님 나타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런 다음에 신약에서 예수님 나타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또 성령님 나타나시고 왜 그랬을까? 이유는 우리의 발전 과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발전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이에요. 처음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그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으면 이제 든든한 것입니다. 이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이렇게 온전하게 성장을 한 것입니다. 아이도 처음에 아기 때 고등교육을 가르칩니까? 지금 우리 지인이도 지금 하나, 둘, 셋, 일, 이, 삼 이거 배우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 더 어려운 거 할 수 있겠습니까? 수학을 가르쳐줄 수 있을까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나이 때에 그게 배워야 될 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만 더 잘하면 한글도 가르칠 수 있겠는데 하여튼 그때 곧 배워야 할 내용이 있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자기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의지하는 것임을,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받는다는 것임을 이해하면 그때 고민스럽거든. 이거 청소년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신앙생활로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는데 조금 자라나고 보니까 죄의 개념이 생기고 부끄러움도 생기고 죄책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게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고, 그래서 대개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서는 죄가 뭔지 몰라요. 개념 자체가 없어요. 실수나 잘못이나 죄책감 이런 게 너무 형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주님 만났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초등학교 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다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없어요. 그거는 발달 단계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너무 많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눈물 흘리면서 예배 시간에 졸아서 죄송합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성경 안 읽어서 죄송합니다. 별게 다 죄송스러워. 예? 그게 막 가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어떤 느낌이 생긴다고요. 그러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발달 단계상, 신앙의 발달 단계상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해야 그 다음에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일을 해요. 안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이 자라서 성인이 됐다고 해보십시오.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되잖아요. 혹은 직장생활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면 그럼 그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걸까요? 그저 집에서 돈을 타 쓰고 또 경제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것 뿐이죠. 이것이 독립되거나 혹은 뭔가 어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뭐 직임을 맡아서 뭔가 책임을 맡아서 교사를 한다든지 뭐 집사를 한다든지 권사를 한다든지 혹은 뭔가 좀 더 힘을 내서 전도사를 한다든지 목사를 한다든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데 이 힘은 나이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때 책임도 맡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의 삶 속에 있는 것은 실천입니다. 실천. 성령 충만함을 어떤 감정적인 어떤 이 상태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성령 충만함이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사랑도 갖게 하고 희락도 갖게 하고 화평도 갖게 하고 또 인내도 갖게 합니다.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속에 우리들은 충성, 온유, 절제, 경건, 덕행, 우애라는 이 실천 덕목을 발견합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했다는 이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다는 제자들이 그들의 삶 속에 충성하는 것이나 온유한 것이나 절제하는 것이 없었으면 그냥 그들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끝났다면 그것은 결코 성령 충만함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개념이 새롭게 정립이 되어야 됐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첫 번째 충성이었습니다. 충성. 그런 실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4절 우리 같이 함께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는 이전에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두려워하면서 주님을 부인하던 그런 겁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피했었습니다. 그는 도망갔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는 나약한 자였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용감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담대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하는 사람들이 방언이 터지고 그들이 뭔가 성령의 어떤 뜨거운 이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이 정말 뭔가 무슨 일인가 어떤 호기심으로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 있었을 때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저희들이 잠깐 좀 이상해졌었던 것 뿐입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이렇게 다시 온 매무새를 갖춰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간 게 아니고 담대히 나아간 것이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뭔가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있게 된다는 그 일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충성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충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할 때 가장 정말 온전한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온유함. 두 번째 온유함. 이 온유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성경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 특별히 여기에 참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그 표현은 뭐냐면 때가 제 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취한 게 아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전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 취했다. 이 사람들 술 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막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또 성령의 뜨거움을 이렇게 받으니까 사람들이 막 그냥 그 감정을 절제못해서 또는 울기도 하고 혹은 소리를 높이게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기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더니 이거 술 취했구나. 술 취하면 종종 그런다는데 그 지금 술 취했나 보다 할 때 무슨 사람들아 이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 술 취한 줄 아느냐 지금 무슨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러느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온유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우리 미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이 똑바릅니다. 우리는 술 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제3시예요. 정오예요. 정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술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온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온유함 속에 바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행할 일을 잘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뭐에 비유할 수 있냐면 타이어에 바람 빠지는 거예요. 비유할 수 있습니다. 타이어에 바람이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타이어에 바람 빠지면 자동차, 뭐 쉬운 예로 자동차에 타이어에 바람이 빠지면 차가 어떻게 될까요? 차가 안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밟아도 뭔가 이렇게 탁 지면에 탁 끌린 듯하게 이제 잘 굴러가지 않습니다. 굴러가질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바람이 없으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없으니까 타이어가 지면과 마찰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면 요만큼만 닿아야 되는데 바람이 빠지니까 이만큼 닿는 거예요. 이만큼 닿으니까 마찰이 많은 거죠. 그러니 아무리 밟아도 마찰이 많아서 걸리는 게 많아서 잘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타이어에 바람이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돌짝밭도 잘 굴러가요. 아스팔트는 뭐 그냥 쌩쌩 나가고 아무리 험한 길도 구애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이어에 바람이 가득하니까 타이어에 공기가 충만하니까 이 충만함이 마찰을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마찰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저도 정말 어쩔 때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 제가 온유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가 온유하지 못했을 때는 참 이미 사사건건 뭐가 걸리는 거예요. 왜 이건 이렇게 돼 있지? 저건 왜 저렇게 돼 있지?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니까 예배 때도 왜 날 안 쳐다보지? 왜 자꾸 핸드폰만 쳐다보지? 왜 자꾸 딴 데 쳐다보지? 왜 저 사람 이렇게 두리번 두리번 하지? 왜 이렇게 눈이 감겨 있지? 도대체 어제 뭘 했을까?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를 못하고 자꾸 마찰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럼 착착착착착 나가야 되는데, 예? 다음 장 나가야 되는데, 예? 준비한 다음 원고를 지금 빨리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거기에 걸리니까 때로는 중단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온유하게 넘어가지 못할 때, 때로는 설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밖에 안 되나? 내 설교가 그렇게 졸린가? 내 설교가 그렇게 부족한가? 오만 가지 생각이 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이 원하시는 게 그게 아닌데 때로는 그냥 오늘 예배는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자격이 없습니다. 자 오늘 축도로 끝내겠습니다. 막 그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황스럽겠어요? 안 당황스럽겠어요?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감정이 생기고 그런 감정이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온유하지 못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다가 넘어갈 수 있는데 애가 뭐 땡깡을 피운다, 말을 안 듣는다, 좀 뭐가 잘못을 했다. 오늘 다 취소야. 다 취소. 그건 온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교육상 좋고 의미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저럴 수 있구나. 오늘 계획이 아주 오늘 뭐 어린이날이라 모두 하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이런 사소한 일에 이런 다툼에 야 오늘 뭐 밥도 쫄쫄 굶는구나. 네? 아무데도 못 가는구나. 이럴 수 있다는 그 분노, 이럴 수 있다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퍼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차가 가다가 서버리는 것입니다. 마찰을 견디지 못해서 이거라도 꼭 가야 되나? 내가 이걸 이겨내야 되나? 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사귀다가도 온유하지 못하니까 깨어져 버려요. 결혼생활 하다가도 온유하지 못하니까 헤어져 버려요. 애를 키우다가도 온유하지 못하니까 애를 버려버려요. 애가 컸는데 온유하지 못하니까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성장했는데 온유하지 못하니까 관계를 끊어버려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온유하지 못하면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취한 게 아니다. 내 말을 좀 들어봐라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바람이 가득하니까 돌짝밭도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시밭길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중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중요한 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니 내가 여기서 강팍함에 분노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이걸 자 유연하게 넘어가보자. 성령의 충만함이 이걸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실천으로 나타납니다. 절제예요. 절제.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채워주셔서 참 세대별로 이 성령 충만에 대한 노래가 너무 다르죠. 예전에 우리는 불길 같은 성신여 이걸 불렀는데 요즘 사람들은 채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동영상 보면 참 젊은 세대는 다르구나. 예. 어쩌면 이제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이나 이렇게 따라 부르지 못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세대 차이가 지금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같지만. 그런데 아무리 성령 충만의 노래는 틀리고 분위기는 틀리고 예전에는 그저 이제 예전에 불 다 끄고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요즘 불 다 켜고 이제 막 드럼 치고 기타 치고 막 그러면 성령 충만한다 하더라도 동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절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가서 술 먹고 담배 피우면 뭐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뜨겁게 한 다음에 나가서 악한 일들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야, 오늘 아주 너무 후련하다. 오늘 이 찬양 집회는 너무 뜨거웠어. 그래서 우리가 너무 성령 충만하게 됐어. 자, 기분이다. 우리 페퍼를 풀러 가자. 호프집으로. 혹은 또 눈이 맞아가지고, 예? 남녀가 눈이 맞아서 뜨겁게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눈이 맞아서,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다든지. 이런 모든 일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의 본질을 흐트러 놓는 것입니까? 이건 절제에 있어요. 절제하게 되는 게 어떤 일들을 이루는 것일까요? 절제함으로써 우리들은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절제를 통해 그 다음 17절에 나오는 주님의 이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에요. 1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요엘서의 이 예언을 보면서 우리들은 정말 이게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상하게 느껴져요. 어떻게 자녀들이 예언을 한단 말입니까? 예? 자녀들은 공부를 해야지. 왜 예언을 하고 있겠어요? 공부를 해야지.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환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연애를 해야지. 지금 빨리 배우자 구하고 직장 알아보고 취업 원서 쓰고 그래야지 얘네들이 왜 환상을 보고 있겠어요? 늙은이들이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이제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그들에게 무슨 꿈이 있겠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그 이해 안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이건 말씀이 틀린 거야. 하나님 말씀이 좀 잘못됐어. 짝이 잘못된 게 아닐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이제 망가뜨리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망가진 게 아니고 이게 틀린 게 아니고 이게 제대로 된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이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놀아야 될 것 같은 아이들이 혹은 그저 열심히 자기 삶을 뭐 취직 준비나 뭐 영어 준비나 혹은 뭐 예, 연애 준비나 이런 걸 해야 될 사람들이 혹은 하루하루 그저 건강 챙기고 뭐 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걸 한다는 거예요. 이 삶 속에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게 절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에 예비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이 바로 우리들로 하여금 절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서 그래서 그 자녀들을 통해 하게 하실 주의 일들 그 젊은이들을 통해 하게 하실 주의 일들 그 늙은이들을 통해 하게 하실 주의 일들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 말씀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단지 감정적인 어떤 변화 어떻게 단지 방언 어떻게 단지 은사로만 국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질 때 경건하게 되고 덕을 행하게 되고 무인하게 되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실천들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순서대로 나온 것의 맨 마지막 성령님은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결국은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의 발전 과정에서 하나님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나타나 하나님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도 있고 아들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성령님까지 나타나실 때 손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이제 세 분 하나님이 우리들을 가지고 움직이시면서 우리들을 이 일도 하게 하시고 저 일도 하게 하시고 그것도 감당하게 하시고 무거운 짐도 들게 하시고 그것을 버티게 세 분이 도와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바로 이 성령 충만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성령 충만함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이걸 도대체 어느 기도원을 가야 받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느 교회를 가야 이런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성경 교재로 공부를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구한테 안수를 받아야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이 성령 충만함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내려주십니다. 그걸 누가 주시는가를 기억하면 돼요. 성령 충만을 도대체 누가 주는가? 기도 원장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나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나요? 그러면 성경 공부, 교재, 저자가 성령 충만을 이렇게 주나요? 집사님이, 권사님이, 장로님이, 성령 충만한 장로님이 성령 충만을 주세요?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또 예수님인 거죠. 성령 충만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로 나아가야 그걸 받는 거지. 왜 엄한 사람 붙들고 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해? 왜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붙들고 왜 성령 충만을 달라고 합니까? 성령 충만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왜 성령 충만을 달라고 요청을 하겠어요? 그걸 줄 수 있는 분에게 가야지. 그래서 요일서에서는 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내가.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누가? 내가. 그 내가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요 예수님이요 성령님인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르니 그것은 무엇입니까? 피와 그것은 불과 그것은 연기로다. 자, 주님이 이 세상을 끝까지 보호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이 세상에 공의의 법칙을 허락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난 것이고 죄가 쌓여서 결과가 나오게 하시고 어리석음이 쌓여서 고통이 생기게 하시고 또 잘못된 모든 것들이 모여서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제 곧 대공세가 이루어지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보이실 융단 폭격이 요 지점에 떨어지게 될 것이 예를 들자면 그걸 누가 하십니까? 네? 그걸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성령님이 이 여기 이제 융단 폭격을 이제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실 것은 항상 평안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행복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만사형통이다 생각하면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이런 거를 하리니 그래서 그 모든 결과 속에 이루어질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 죄가 쌓여서 무엇으로 나올지 이 어리석음이 쌓여서 뭐가 될지 이 악순환이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날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병이 되고 그것이 파탄이 되고 그것이 부도가 되고 그것이 실패가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20절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 일들이 다 닥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나타내시는 그 징조, 주님이 나타내시는 먼저 알려주시는 그 사전 예고,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그것을 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케 하시는 것입니다. 왜 충성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 때문인 줄 아십니까?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니까요? 내가 내 삶에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직장이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죠. 충성하지 못하면 잘려요. 충성하지 않는데 직장 생활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은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 영화를 따르지 않을 때 그 삶은 파탄에 대게 하십니다. 주님은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자이시지만 심판자이세요. 그러나 심판자이시면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네가 충성해라 라는 것이에요. 네가 네 직장에 충성해라. 네가 네 교회에 충성해라. 네가 네 가정에 충성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긴다. 왜 온유하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우리가 온유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돼 이런 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온유하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 결과입니다. 아버지가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식이 그것을 따라하게 돼요. 그 자식이 온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밑에가 또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온유하지 않음이 우리들 삶 속에 커져 나갈 때 우리들은 결국 그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겨서 온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성령 충만해라 성령 충만 하도 잔소리를 하니까 성령 충만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당할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 절제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절제하지 않는 것의 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술을 먹었더니, 그렇게 열심히 담배를 먹었더니, 그렇게 열심히 탄 음식을 먹었더니,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을 막 했더니 그 결과가 뭐겠어요? 아무리 의학은 발전되었어도 이 결과를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막지 못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막아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우리들에게 있고 그래서 병의 종류만 달라질 뿐이지 병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에요. 인간 수명은 한없이 늘어날 것 같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새로운 변종이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덕행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우애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것이 우리를 위한 일이 되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이 피와 불과 연기가 일어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이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약속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충성하게 하십시오. 오늘도 또 지각했습니다. 오늘도 또 불성실했습니다. 오늘도 또 딴짓했습니다. 주님 정말 너무나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나 회개합니다. 제가 학생으로서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직장인으로서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가사를 돌보는 사람으로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까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걸 내가 알게 해줄게. 너가 다니는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 걸 내가 알게 해주마. 너가 다니는 직장이 얼마나 너를 살리는지를 내가 알게 해주마. 너가 다니는 교회가 너를 얼마나 보호하는지를 알게 해주마.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헛된 환상을 버리고 헛된 욕심을 버리고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 것이 왜 방언하는데도 왜 저렇게 불충성하나요? 왜 저 사람은 통변도 하는데 왜 이렇게 욕심이 많나요? 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나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방언하고 또 통변하고 신유하고 입신하고 그것은 절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죄를 짓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성령 충만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어느 교회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예배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내가 주님 이 시간 제가 충성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충성하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온유하게 해주세요. 여기서 흥분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제가 이것을 참게 해주세요. 절제하게 해주세요.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해주시고 옆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붙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이제 청년 때 너무너무 졸렸어요. 너무 졸렸어요. 예배 시간에 가면 묵도 할 때 고개가 푹 쓰러지고 그 다음에 어디서 소리가 들어서 나 뭐 축도가 되는 거예요. 학생 때 왜 이렇게 피곤했는지. 하여튼 한 시간 묵도 하겠습니다 하면 이제 쓰러져요. 그리고 어디서 소리가 들어서 이렇게 하면 축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반복을 했어요. 주님 정말 너무 자책스럽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입니까? 제가 몸만 와있지 제 마음은 하늘나라 가있지 꿈나라로 가있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제발 제가 졸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세요.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루는 예배 시간에 졸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서 공이 확 날아오는 거예요. 앞에서 무슨 이따만한 공이 확 날라오는데 깼어요. 근데 그게 공이 아닌 거예요. 공처럼 보이는 뭐가 이렇게 확 날라는데 안 맞았어요. 눈이 번쩍 뜨이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졸리더라고. 신기하죠? 안 졸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절대 안 졸리는 거예요. 안 졸려요. 도와주세요. 안 졸려요. 하나님 앞에서 의지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 제가 못 참을 것 같아요. 못 참을 것 같아요. 참게 해주세요. 다섯 번 세는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100번을 세십시오. 그게 소용이 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요거 참으면 되는데. 요거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요거 그냥 하나님 의지하자.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일 법에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을 따라야지. 용서해야지. 그렇게 넘어가면 온유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삶의 위기가 이제 피해지는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 요거 손만 너무 보고 싶은데, 요거 한번 경험하고 싶은데, 요거 한번 저질러 보고 싶은데, 이거 할까 말까. 그걸 참아야 돼요.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정말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는 구원의 확신 그 자체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됐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사는 삶이 충성하고 온유하고 뭐 절차 이런 말은 듣기도 싫다. 아니 내가 불충성하면 좀 어때? 내가 좀 온유하지 않으면 어때? 때로는 질러버리면 좀 어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 필요 없을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상관없을까요? 성령 충만이 무리한 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어느 순간 충성했던 적이 있었다면 그때는 왜 그렇게 충성했었을까요? 그땐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삶의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왜 이렇게 온유했을까? 그때는 뭐 맞아도 싱글벙글, 손해봐도 싱글벙글, 다 용서가 되는. 왜 그때 그랬을 것 같으세요? 그때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왜 그때 그렇게 절제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때가 나쁜 것처럼 보이시나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때 허랑방탕하게 살았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허리띠를 조이며 살았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게 절제를 했었는지. 왜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왜 그렇게 했었는지. 성령 충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 속에 전혀 이루지 못했던 어떤 삶이 아니라 순간순간 이루었던 지난날의 삶입니다. 이제 이것을 지속적으로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이루려고 할 때 이것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이전에 한 번도 없었던 새로운 경험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땐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습니까? 그래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을 합격했고 또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충성해서 뭔가 결실을 이루었고 그리고 또 많은 갈등 속에서 잘 견뎌서 오늘날까지 살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해 보십시오. 그것이 함께 어우러진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 저를 충만하게 하세요. 저를 좀 채워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도록 제가 쓰러지지 않도록 제가 쓰러지면 주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제가 쓰러지면 나를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흔들리면 제가 이 상황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제게 맡겨진 모든 주님의 영광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타이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온전해지게 되고 그럴 때 이 모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가장 유익된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유익된 사람은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익된 사람은 여러분의 이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강팍하고 아무도 여러분이 짜증내고 여러분이 정말로 불성실한 것을 좋아할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모두가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5월달 이 가정의 달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 구원을 얻는 이 작은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또 학교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 성령의 그 열매들이 놀랍게 나타나는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중요함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채워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외면치 않고 또 다소 우리들의 이 흔들렸던 마음을 바로 세우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